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사도행전 8장 우리 전반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시작을 해서 4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그 초대 교회가 이제 흩어지게 되는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7절까지는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을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는 그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내어서 이제 참이 그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검토하고 또 이제 후원할 수 있는 길들을 찾게 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4절까지는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회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의 사도에게 좀 부탁을 했는데 이 부탁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몬을 베드로가 책망하게 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1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임 당한 것을 사울은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거는 바로 그날입니다. 이제 스데반이 순교당한 바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고 3절 말씀에 이제 사울은 기세가 등등해서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이제는 각 집에까지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흩어진 사람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는 두 개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박해입니다, 박해. 이제 사울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뭔가 하면 흩어진 성도들, 그러니까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뭐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세우실 때 이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전은 땅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아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3,000명, 5,000명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흩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초대교회로 하여금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으로 향하게 하셨나? 그것은 결국 핍박을 통해 흩어지게 해서, 핍박을 통해 흩어지게 만들어서 결국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복음이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은 한 교회, 한 지역 교회가 이렇게 비대해지는 것을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흩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더 많은 지역을 하나님은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저 요즘에 이제 그 우리 앞으로 우리 내일교회가 오늘이 37주년인데 우리 내일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가운데 계속해서 부흥성장을 합니다.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막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3,000명, 그 다음 5,000명, 그리고 만 명을 넘어서는 우리가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있겠는가? 뭐 최소한 우리 교회가 5,000명을 넘었으면, 꿈같은 이야기지만 넘었으면 뭐 건축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건축 한 번 더 하면 이제는 단위가 몇백억입니다. 몇백억. 그러니까 참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고, 특별히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손봉호 교수님 이제 그 영동교회에서 서울의 고신척 영동교회를 참 세우셨고, 지금 영동교회가 10개가 넘는 교회로 분립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저에게 그 우리 그 서신 아티클을 그 보면은 이제 결국 많은 분들이 사실을 지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그거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거는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습니다. 문제의 중심에는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손목 교수님 글에 보면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성도님들 혹시 이렇게 교회가 대형화되면 성도들의 소위, 아 죄송한데, 헌금이 많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이 교회가 대형화되면 헌금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제가 참 충격받은 게 우리 그 손모호 교수님 글 중에 세종대 그 황호찬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이렇게 쓰신 그 아티클을 보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서울의 대형교회 한 성도님이 드리는 헌금과 면단위 100명이 안 되는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드리는 헌금과 평균이 어느 쪽이 더 많겠습니까? 정말 놀랍게도 면단위 100명이 되지 않는 교회 성도 1인 드리는 평균 헌금액이 더 많다는 거죠. 저는 지금 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게 정상적이 되려면 바로 한국교회가 같이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 숫자는 오히려 감소하는데 우리 교회만 성장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것은 전도에서 생긴 교인들도 많지만 대부분 경우가 수평이동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저는 뭐 때와 시기 방법은 알 수 없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흩어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손목 교수님이 가장 강조하는 게 한국교회가 가장 무서운 한국교회의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상. 그게 뭐냐? 우리 교회 우상이라는 겁니다. 아, 저는 참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참 괴로웠어요. 마음이. 우리 교회 우상.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시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우상이 되었어.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개교회주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언어로 할 수 있지만, 어쩌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 우상을 섬기는 교회로 전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할 때 바로 대구 지역과 한국 교회가 같이 성장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분립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영동교회를 보면 한 교회가 이제 분당의 샘물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열 몇 개의 교회로 분립이 되어져서 정말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뭐냐, 우리가 모일 때가 있고 흩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교회가 되면 문제는 뭐냐, 거기에 숨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십자가는 빠지게 되고 영광만 맛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게 되고 지도자들은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이제 초대교회를 보면 분명한 것은 이제 흩어져서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되 언제나 땅끝과 민족과 대구 땅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그 표적의 내용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았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에 이제 9절 말씀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었고 그는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칭 큰 자라고 했습니다. 이 소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중에 누구까지 포함이 되었느냐, 바로 거기에 정말 마술적 능력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시몬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시몬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사람 속에는 신적인 능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기간이죠. 오랫동안,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시몬이 행하는 마술에 놀랐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12절 빌립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을 때 그들이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속에 13절 시몬도 포함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사마리아에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14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도 받았다, 사마리아도 받았다라는 소식을 그들이 듣고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었느냐, 1차적으로는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아마 검토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것이 올바른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아마 알아보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15절 이제 조금 이상한 말씀인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사마리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뭔가 하면 15절 중반을 보시면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어려운 말씀은 16절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다.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 사마리아 성도들에게는 어떤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 죄사함을 받으라. 이거는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느냐? 성령님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사도의 사마리아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을 그들이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성령 받기를 기도했고, 17절에는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안수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16절까지 17절까지 말씀인데,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아, 참 빌립이 예수님을 전했고 그리고 거기에 표적과 기사가 함께 했고 그때 온 성에 기쁨이 넘치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해야 되는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마다 말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에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은, 왜 세례받는 것과 그리고 성령 받는 것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는 분리되어졌느냐는 거죠. 왜 이게 분리되어졌나? 그런데 이거 잘못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뭐 제 설교를 통해서 다 표현을 못합니다. 잘못하면 신학적으로 또 이렇게 좀 논쟁이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뭐 정리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례 그리고 후에 성령 받는 또 하나의 경험이 필요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이 사건을 제외한 다른 사도행전의 말씀에는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마리아 성도들에게는 왜 이 두 가지가 분리되게 하셨나?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됨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이건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됨을 위한, 누구? 사마리아 교회와 유대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로 지금 사마리아 성도들에게는 세례와 성령 받는 것이 분리되어져서 언제 주어졌느냐? 사도들이 안수할 때 주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제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 회심자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고넬료한테 베드로가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그런데 무엇을 보고 세례를 주기로 베드로가 결심하는 줄 아십니까? 언제? 무엇을 보고 감히 이방인에게 첫 번째 세례를 베드로가 베풀어 줍니다. 무엇을 보고? 그가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이 고넬료와 그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했는데 마치 무엇처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고넬료 가정에도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고 베드로는 감히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데, 무엇을 통해? 성령을 주시는 걸 통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례 주는 것을 주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세례를 베풉니다. 성도님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걸 보고 베드로와 요한,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확신하게 됩니까? 과거에는 영적 불모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성 아시죠?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뿌리가 깊습니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이제 주전 585년경에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한 다음에 아수르가 아주 고약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른 지역에서부터 이주, 사람들을 이주시켜 와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과 피를 섞어버립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피를 섞어버려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누구냐? 피도 섞였고 신앙도 섞여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성을 강조했던 남쪽 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은 뭐냐? 소위 말해서 섞인 자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로 그들은 철저히 외면되어져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따로 성전을 세워서 따로 성경을 갖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성도들은 복음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질문이 이거죠. 유대인들은 과연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인들을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유대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가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걸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도들을 받으셨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유대 성도들을 받으신 것처럼 사마리아 성도들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성도들에게는 뭐가 느껴지겠습니까? 사도들이 기도할 때, 안수하며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려면 뭐가 분명해야 되죠? 지도자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교회도 바로 교회의 기둥과 터였던 사도들을, 사도들의 영적 권위와 지도에 순종하는 그런 사도적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사마리아 지도자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바로 이 사마리아 성도들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도들에게는 사도들의 영적 권위와 지도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셔서 이후에 이제 유대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이 만약에 옳다면 저는 하나 느낀 게 뭔가 하면, 성도님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그것은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아픔이요 약점입니다. 하나됨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본질적으로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같이 편견으로 고집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은 하나됨을 우리들의 힘으로 지키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켜라.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내일 교회가 달려가는 미래를 향해 달려갈 때 그 하나의 큰 숙제가 바로 하나됨이라는 숙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거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그래서 하나님께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수많은 다양한 일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교회와 그리고 유대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성령을 사도들이 와서 안수할 때까지 내려오는 것을 소위 연기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좀 더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제 18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시몬이 봤습니다.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시몬이 돈을 드렸어요. 돈을 사도들에게 돈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능, 이 권세를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안수하면 그 사람이 성령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나에게도 그런 권세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20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야, 네가 돈으로 살려고 하냐? 이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 거다. 그러면서 21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도 그리고 이 사역, 성령을 받는 사역은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그리고 22절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해라. 그리고 주께 기도하면 주님이 사여 주실 거다. 그리고 23절 내가 보니까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쓴 담즙입니다. 그 악독이 가득하다, 네 영혼, 네 마음은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리고 불의의 노예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베드로가 책망을 했고 24절 시몬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시몬의 행동이 이해가 되시나요? 시몬은 영어로 하면 S-I-M-O-N입니다. S-I-M-O-N인데 이 영어가 참 재밌는 게 여기에 Y가 붙으면 사이모니가 돼. 사이모니. Y가 붙으면 뭐가 되나? 성직매매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한국교회도 자유롭지 못한 중세교회를 병들게 했고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도 자유롭지 못한 성직매매가 영어로는 사이몬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에서 나왔어요. 성도님들, 이 지금 그 시몬의 행동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과거에 잘 나가던 사람이었죠. 우리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자칭 큰 자다. 그리고 주위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들까지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추종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또 사도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런 능력, 권세를 주십시오. 이런 권세, 능력,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주어지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이 사람이 받게 되면 시몬은 또 어떻게 되죠? 교회 속에서 저 사람은 크다, 위대하다, 그렇게 높임을 받게 됩니다. 성도님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시겠습니까? 시몬은 결국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무엇만 달라졌느냐? 무대만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사마리아 성에서 그는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 속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그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교회 속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시도합니다. 저는 이제 그 외국에 있는 시간 동안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지만 이민교회도 많은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왜 이민교회가 그래 좀 다툼이 많나? 그러니까 그분들 중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민 가셔서 거기에서는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크게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한풀이를 교회에서 하려고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에서 얻어보지 못했던 힘과 그리고 또 명예를 교회 속에서 내가 한번 받겠다는 거죠. 저는 참 이게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거지만 특별히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갖는 가장 사실 두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속된 말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러면서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내려놓았던 그 꿈과 야망을 교회 속에서 펼치려고 시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저는 외국에 좀 있는 동안 외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뭐라고 평가하는가 그런 글들을 좀 자주 읽었습니다. 근데 그 글 중에 거의 공통적으로 한국 교회를 향해 충고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교회 속에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바로 펼쳐가려고 애쓰고 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것을 주의하지 못하면 한국교회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거다. 저는 우리가 많은 경우 할 말이 있습니다. 답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누구도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이것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저는 한국교회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선 우상, 우리 교회 우상입니다. 또 하나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는 우상입니다. 나라는 우상.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을 계속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최소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교회 속에서 우리가 세상 끝이다라고 내팽겨쳤던 그 어떤 야망을 교회 속에서 펼치려고 하면 그것은 교회는 정말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던 게 무엇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입니다. 성도님들 기복신앙, 오늘날 기독교가 기복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해. 기복신앙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신앙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복신앙은 결국 바로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내 뜻, 내 성공을 하나님이 후원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셨던 게 이거였죠.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이죠?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앉아있다가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나는 내려오고 예수님을 바로 내 마음의 왕좌에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의 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성공을 뒷받침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삼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37주년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세우셨고 또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 우상에서부터, 우리 교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잘못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장이 이 대구 땅과 민족과 좀 더 거창하게는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라는 우상에서부터,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저는 정말 뭐 저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으로 남은 삶 그래도 고생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 때문에 누리는 것은 천국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잘되고 누리는 것은 천국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두신 것은 무엇이냐?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좁은 길을 따라가라고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나라는 우상을 깨뜨리고 바로 아버지, 당신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우상을 깨뜨리면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 또 하나, 하나님 우리를 하나됨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